청금, 보석, 진주. 이 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8절에서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벽옥에 대해 보았습니다. 성의 빛이 마치 벽옥과 같았는데 그 의미는 성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 수 있을 때 보좌 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으시며 또한 사람이 알 수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곽의 기능은 성의 안과 밖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성곽이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빛 안에서 보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별의 참된 근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는 데 있고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모호하고 분명치 않다면 그 결과는 분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봅시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시 말하면 성 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정금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육에 속했고 모든 것이 천연적인 것에 속했으며 조금도 영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정금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금에 속한 부분이 있고 우리 안의 일부분은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안에 정금이 있으나 또한 이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은 이 이물질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무엇을 더하는 증가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알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더 얻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을 더 얻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일은 바로 우리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은 날마다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감소시키는 도구입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은 바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찌꺼기들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으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은 정금이지만 우리 안에 찌끼들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것 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 증가되어야 할 것보다 많고도 많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혼적인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심은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당신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바로 이 금이 순금이고 조금도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며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공간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다 찌꺼기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금 외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찌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금이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다 정금이며 찌꺼기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금이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바로 정금입니다. 어떤 이물질도 하나님의 일 안에 섞일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9, 20절을 봅시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러한 보석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과 정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금은 화학 원소이나 보석은 화학 원소가 아니라 일종의 화합물입니다. 정금은 원소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부터 정금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보석은 몇 종류의 원소가 땅 속에서 수천 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열과 압력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석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사람 안에서 압력을 가하고 불로 태움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바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각양의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분 앞에서 보석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석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 산출된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의 체험은 금이지만 야곱의 체험은 보석인 것과 같습니다. 이삭은 아들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출생했으며 그는 한 번도 고통을 받은 적이 없었고 큰 실수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수많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으며 하나님의 손이 계속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을 거듭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야곱 안에 그를 하나의 보석으로 조성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정금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성하시는 생명은 보석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환경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조성되게 하십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제외하면 구원받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5년, 10년을 따르면서 계속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처리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느 정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지며 우리 안에는 주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왜 당신을 불 속에 넣고서 태우시는가를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나는 일마다 다 좋은데 당신은 만나는 일마다 하나하나 다 순조롭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심지어 당신을 공격하는 등 당신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특별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계속 당신을 불태우고 성령이 계속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당신 안에 조성시켜서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한 종류의 보석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옥수요, 어떤 것은 황옥이요, 어떤 것은 비취입니다. 이런저런 각양보석이 불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단번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일을 통해서 비로소 얻으신 것입니다. 보석은 하나님이 창조 시에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새 창조가 되었을 때 얻은 것도 아니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태움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석은 한 물질이 계속 불을 통과할 때 그 불이 어떤 종류의 공법으로 가해지므로 어떤 광물질이 그 안으로 녹아서 어떤 종류의 보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불을 다른 공법으로 태우면 다른 종류의 광물질이 그 안에서 녹아서 다른 보석이 됩니다. 보석이 대표하는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얻었고 그 이후로 성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여러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여 우리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로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어느 단계에 이를 때 우리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성령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몸에서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성품을 얻었고 나 또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성품을 얻었습니다. 그도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환경에 두사 당신으로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을 받게 하시고 어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조성하시고 당신을 황옥 같고 옥수 같고 홍보석 같고 자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다 한 종류의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 되는 것은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형성한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많은 다루심을 받을 때 그는 그것을 통해 많은 공과를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탁월한 성품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품은 수십 년이 지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 미래에까지 지속됩니다. 그가 얻은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10년, 20년간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성하신 어떤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더욱 그들 자신이 그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성령의 다루심을 받았으며 수많은 시련과 많은 체험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서 일종의 생명을 조성해 냈습니다. 무릇 그들을 아는 사람은 모두 어떤 것이 그들 안에 완성되었음을 압니다. 그들에게는 다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하여 변화시킨 생명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환된 생명을 살 뿐 아니라 또한 변화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은 모양으로 불태운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보석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에서 단지 교리만을 주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조금 더 아는 것으로 족하고 성경의 교리를 조금 더 아는 것으로만 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큰 유익이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서 불로 일하여 나온 그것만이 소용이 있습니다. 무릇 불을 거치지 않은 것들은 다 조금만 문질러 보면 떨어질 것입니다. 한번 문질러서 떨어지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우리가 읽은 것을 우리 안에서 태워야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석은 다 불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보석이 나오려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없으면 결코 보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의 시련을 거절할 수 없고 성령의 다루심을 거절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손이 각 방면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지 않을 때가 많고 속박됨이 없이 잠시라도 해방을 누리기를 소망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시는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보석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욱 우리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조성하신 것인데 이것을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교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태우심으로 나온 것만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로 태워져서 어떤 실제를 가질 때 그가 말하는 메시지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체험적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태우심으로 나온 것이 바로 보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이나 나무나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느 나이든 노인 앞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그가 참으로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임을 느낍니다. 어떤 생명이 그 안에서 그의 특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 앞에서 다만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에게는 성령이 연단하시는 일이 있고 그의 특유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불의 연단을 통해 조성되어 보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오직 고개를 숙이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 연단을 거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없다면 새 예루살렘은 건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석을 가지셔야 하고 보석의 성품을 나타내는 한 무리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박한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생명 안에서 일하신 것이 있어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정금과 보석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는 불로 연단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주는 바다의 생물이 상처를 받아서 점차 굳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사망에서 나온 생명을 뜻합니다. 진주는 주 예수님이 구속과 관계없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하신 생명을 대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서 말한 진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것은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주님 자신이 죽음 안에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버려서 이것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진주의 의미는 적극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건축하기 원하시는 교회요, 한 세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죄나 구속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진주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 예루살렘에서 진주는 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그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온 것, 곧 구속과 관계없는 그분의 죽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건축은 마땅히 금, 은, 보석을 재료로 사용하고 나무, 풀, 짚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금, 은,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는 정금, 보석, 진주가 있고 은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 안에는 정금, 보석, 진주가 있을 뿐 은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금, 보석, 진주 이 세 가지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새 예루살렘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금과 보석과 진주 이 세 가지는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 미래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 안에 은이 있도록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고 구속이 필요할 것을 아셨지만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안에는 구속이 있지만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는 구속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은이 없는데 이는 영원 미래 안에서는 죄의 흔적조차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을 경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은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만일 은이 없다면 구속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은을 볼 수 없습니다. 구속이 그 성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의 역사를 도말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더 이상 구속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관계없고 구속이 필요 없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 구속이 필요 없으신 것처럼 그분의 일부분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안에서는 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는 구속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구속이 필요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이 생명에 의해서 살 것이고 죄의 역사까지도 지나갈 것이고 구속의 은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구속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왕국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도중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구속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타락을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왕국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타락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락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있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지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구속과 왕국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속이 없다면 영원토록 타락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왕국이 없다 해도 또한 타락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타락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노선은 곧으며 이 하늘에 속한 노선은 직선입니다. 21장 21절에서는 계속해서 성의 길은 정금이더라 고 말합니다. 성의 길은 교통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목욕을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갈 때에는 먼지로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문제가 발생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어느 것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으며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는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며 모든 생활이 다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상황들이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장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가식적인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많은 가면이 있어서도 안 되며 고의로 사람 앞에서 칭찬을 얻기 위하여 외식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식, 가면, 외식 등은 모두 불투명한 것입니다. 실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도리어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많은 때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걸음을 걷는 것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일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많은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모방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불투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적인 것과 모방하는 것은 다 불투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으로서 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영적인 것은 다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속박하는 성결은 성령 안의 성결이 아닙니다. 모든 연기와 모든 외식함은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일들을 자백하기를 배워야 하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서로 자백하기를 배워야 하며 자신의 죄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득죄했으면 마땅히 득죄한 사람에게 자백해야 합니다. 그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불투명하지만 장래에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의 거리는 마치 투명한 유리 같아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채 가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성 안의 성전과 빛.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었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장소로서 사람은 거기에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왕래가 직접적이고 대면하여 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휘장이 이미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영과 실제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가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 안에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 안에 사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휘장은 이미 갈라졌고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위에서 말한 성전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 안에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계심으로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바깥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빛이 있으며 성소에는 등대와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이 들어갈 수 없었고 또한 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을 비추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추는데 이것은 바로 성 전체가 지성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래에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십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 안에도 여전히 간접적인 어떤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등이신 어린 양을 통해 비추십니다. 이것은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어린 양을 통해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심지어 영원에서 그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봅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조 시대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안에서 얻으신 사람들은 그날에는 하나로 합해져서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려지며 왕국 시대 말까지 살아서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와서 열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부활의 몸을 가지며 그들은 아들과 왕이 됩니다. 새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혈육의 몸을 갖습니다. 그들은 열국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열국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다음과 같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중앙에 위치해 있고 동쪽에 세 지파가 있고 서쪽에 세 지파가 있고 남쪽에 세 지파가 있고 북쪽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장막과 같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씩 모두 열두 문이 있습니다. 성막 사면에 열두 지파가 있었듯이 새 예루살렘 사면에 만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나는 말씀은 땅의 만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성의 빛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광은 땅의 왕들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그 성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 영광은 창세기 31장 1절의 영광과 같은 뜻으로서 각 지방의 가장 좋은 소산물을 가리키며 다시 말하면 새 땅에서 이 땅의 왕들이 땅에서 생산한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서 그 성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도 밤과 낮의 구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국들은 그들의 낮에 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 안에는 밤의 어둠이 없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치 않으며 주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24절에서 말한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성에 드릴 뿐 아니라 또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에 드릴 것입니다. 27절을 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의 원문의 뜻은 평범한 것입니다. 무릇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다 평범한 것입니다. 육체에서 나온 것은 다 평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육체에 속한 것은 다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성령에게서 나온 것만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것은 일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증한 일은 성경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사탄과 관계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과 관계를 맺은 것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두 종류의 거민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는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천년 왕국을 통과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새 땅 위에서 백성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 안에서 살지 않고 단지 성을 출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